텔레그라프 신문에서 첫 문장이 가장 훌륭한 문학 30선을 선정해서 실었습니다. 이 내용이나 구성은 별개로 하고 오직 그첫 문장만 따졌을 때 가장 유명한 작품을 고른 것이지요. 뭐가 이리 했을까요? 아마 그 맞추실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힌트를 드리면 이번에 바뀐 그 10입니다. 그 여왕을 제외하고 영국 집회에 실린 최초의 여성이지요. 정답이 들린 것 같은데 제인 오스틴입니다. 그렇죠?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아마 그 들어보시면은 딱그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돈 많은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이다. 뭐 영화도 오만과 편견의 영화도 이첫 대사로 시작됩니다. 소설과 같지요. 2년 전에 이 책의 초판본을 직접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뭐, 그 정도 다들 쉽게 보고 사시나 보네요. 그 정도의 초판본 정도는. 이 짧은 문장이요. 그첫 문장이, 그 당시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이 작가의 재능이 부럽기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텔레그라프지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좀 진보적인 신문이죠. 가디언지에서는 가장 그 훌륭한 첫 문장으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선정했습니다. 대신에 2위로 이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올렸습니다. 사실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작품은 텔레그래프에서 2위로 선정한 작품입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입니다. 이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카레. 카레, 예, 좋습니다. 카레, 니나, 카레 니나. 여기서 좀 어렵습니다, 그죠? 카레 니나,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빨리 하다 보면 카레 리나가 되는데 카레 니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발음이 참 어렵죠. 예. 이 안나 카레 니나의 첫 문장은 정말 이 예술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문장으로 이 소설은 시작됩니다. 이 책은 정말 그 톨스토이의 혼이 실려 있는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 오만과 편견 뭐별 감흥 없이 읽었습니다. 뭐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진짜 읽기나 읽었는지. 뭐 대충 억지로 그 숙제한다 읽고 치웠겠지요. 하지만 이 안나 카레니나는 여전히 이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주인공 안나의 불륜을 둘러싼 이야기지요. 주변 인물들이 겪는 갈등과 감정들을 보여주는 이 인간의 양면성까지 참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요. 저더러 가장 이 훌륭한 첫 문장을 가진 소설을 꼽으라고 하면은 주저하지 않고 안나 카레니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첫 문장이 주는 그 메시지의 무게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 작품의 그 신학적인 내용, 이런 것들도. 아마 이 텔레그래프나 이 가디언지나 다 영국 언론사다 보니까 자기 나라 작품에 1등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러시아 작품에 그 1위를 주고 싶었겠습니까? 제인 오스틴이야 여기 사람 아닙니까? 여기 살던 생각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40, 50분 쭉그 A3 타고 가면은 됩니다. 안 가신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좋아요. 참잘 꾸며놨습니다. 가면 당시 방식으로 무료로 이 티백도 만들 수 있게 해놓고 오스틴이 가꾸던 가든도 잘 꾸며놓았습니다. 가디언지에서 1위로 선정한 제임스 조이스도 더블린 출신이죠. 아무튼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고 이 러시아 대문호의 작품 안나 카레니나의 이 1위를 꼽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 저한테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게 함정이죠. 이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에는 정말 이 인생의 여러 면모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되죠. 보통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느끼지요? 뭐 기독교인이라면 가족들이 모두 뭐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하고 또 가족들끼리 화목하고 따뜻한 집안에서 뭐또밥안 굶고 또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뭐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어른들 직장 생활 잘하고, 뭐, 시간 내면 또, 우리 또 함께 또, 바람 쐬러도 나갈 수 있고, 외식도 가끔씩 할수 있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크게 그 행복한데 독특한 이유 있습니까? 혹시 제가 언급하지 않은 우리 가정은 이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유 있습니까? 우리가 하지만 좀 독특한 이유로 행복하다. 사실 그 행복한 이유는 정말 비슷합니다. 다들 이 좀 독특한 게 별로 없어요. 가족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고 서로 사랑하고 뭐 사랑받고 따뜻하게 잘 곳 있고 먹을 것 있고. 그런데 이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저는 이 말도 참 공감이 가는 것이요. 행복의 이유는 사실 다채롭지 않아도 불행의 이유는 정말 가지각색이다시피 때문입니다. 행복의 이유는 비슷하지만 불행의 이유는 정말 제각각인 이유가 많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실직해서 불행함을 느낍니다. 아버지 혼자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불행에 푹 젖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렌트집에 산다고 불행함을 느낍니다. 어떤 가정은 신분이 불안정한 불체자라고 불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 아빠 엄마가 뭐 끌빛하면 싸워서 이 불행하다라고 느낍니다. 아니면 뭐 자녀가 일탈을 일삼아서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하지요. 이는 비단 가정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 적용해도 될 말이기도 하지요.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행복도 사실 그 비슷할 때 많습니다.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행복의 이유를 물어보면은 아마 그 비슷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 뭐 할 수 있고 뭐 건강하고 뭐 사랑받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싶으면 행복하지. 이 반면에 불행의 이유는 뭐 제각각입니다. 뭐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이 개츠비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부를 가졌지만 이 총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불행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을 끝내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스스로는 불행함을 느낍니다. 자기는 그 떠밀려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껏 자기가 선택해본 게 별로 없대요. 부모에게 떠밀리고 선생한테 떠밀리고 주변 기대에 떠밀리고 외모 때문에 제가 그 불행하다는 청년 본 적도 있거든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뭐 아무리 봐도 예쁜데 자기는 안 그렇대요. 아 자기는 이렇게 막 내려오는 그 이마 선이 안 예쁘대요. 내가 참 그 기가 차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참 보기만 해도 예쁜데. 이 대학생 때 알던 누나 있었는데 집이 정말 부자였어요. 이름 대면 바로 딱 알 수 있는 그 기업의 손녀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당시에 그 자기 명의의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저는 사실 그런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큰 사고를 여러 번 치고 다녔습니다. 듣는 사람은 정말 깜짝 놀라는데 아 정말 큰 사고입니다. 예.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소위 이 쿨한 누나였습니다. 그러니 사고를 치도 다녀도 늘 인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자기 의견 묻지도 않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막 교회 가라고 하고 미국 유학도 막 싫은데 막 억지로 보내고 그러고도 부모가 자기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뭐 부족할 것 없이 키워줬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는 차라리 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럽다고 합니다. 뭔가 욕심도 좀 가지고 꿈도 가지고 살아보고 아쉬움도 느껴보고 이 말을 듣고 있는데요. 야 진짜 이걸 한 대 패버릴까 막 이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도무지 공감이 가야 말이죠. 이제는 뭐 그런 심정도 좀 짐작은 가지만 그때는 이 도대체 누나가 뭐가 불만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미국 유학 억지로 보내주면 그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뭐 유학이 아니라 단기 어학연수라도 누가 억지로 보내주면 이 감지덕지 하겠다 싶은 판에 뭐 교회 억지로 가라고 하는 거 뭐 억지로 보내면은 뭐 가서 한숨 푹 자고 오면 되죠. 뭐 뜨뜻하겠다. 뭐 큰일입니까 그게. 자기도 막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요. 막 품 떠모으는 성취감도 느끼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와 듣고 있는데 와 진짜 막 열이 뻗쳐가지고 막 그런 거 안 느껴도 되니까 저도 막 내 명의로 이 건물 몇 채 있는 기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싶었습니다. 아 이거 은혜로다 할 텐데. 제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키 순서대로 나란히 앉혔습니다. 작은 순서대로 앞자리. 그러니 저는 늘 맨 앞줄인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 참 그 못 배운 선생이라 합니까? 이 맨 없는 선생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선생님들이 늘 이 맨 앞줄 자리 학생이 앉는 자리 저 책상 위에 다리를 떡 하고 막 올리고 이랬습니다. 막 침도 튀기고. 아, 막 어찌나 그 키 작은 게 불행으로 느껴지든지 실컷 같이 농구해 놓고 막 시합 때는 막 아, 미안하다 하고 안 껴주고 키가 커서 맨 뒤에 앉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맨 뒤는 아니라도 중간이라도 좀 앉아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반대의 소리하는 것 들었습니다. 자기는 좀 앞에 앉아보고 싶대요. 선생님 얼굴하고 이 칠판만 보고 좀 친구 뒤통수 좀 안 보고 공부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얘가 농담하는 것도 아니 진지해요. 서로가 너무 다르니까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의 이유는 비슷하지만 불행의 이유,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내가 현역 판정받고 군대 가는 것이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좀 어리석은 청년이죠. 어떤 이는 내가 군대 갈 만큼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넉넉하지 못해서 유학을 못 가 불행을 느끼는 반면 어떤 이는 부모가 억지로 유학을 떠밀어 보낸다고 불행하다 느낍니다. 어떤 이는 집에서 교회를 못 가게 반대해서 불행을 느끼지만 어떤 이는 집에서 억지로 교회 가라 떠밀어서 불행하다 합니다. 불행을 느끼는 상황과 그 이유가 너무도 제각각이라 공통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이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이유를 고민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예컨대 그 노동당 상원의원인데 리처드 레이어드 교수가 이끄는 이 런던 정경대 연구팀이 지난해 그 12월에 불행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예가 있습니다. 빈곤에서 벗어나면은 한 5% 정도 완화되지만 우울함과 같은 신경정신 이 질환에서 벗어나면은 20% 정도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이고 이 심리적인 요소가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기 전에 그 둘 사이에도 이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유로 불행을 느끼는 데에도 실패의 경험이 있고요. 정신적인 이유로 불행을 느낄 때에도 실패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패의 경험이 물질적, 정신적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느끼는 불행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예쁜 외모를 가졌지만 자기 외모에 불행을 느끼는 사람은 그 외모 때문에 이 실패를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때 막 이 생각 없는 친구 한 녀석이 막 외모를 꼬투리 잡아갖고 막 별명 붙여가지고 막 불렀다거나 뭐 안 그러면 외모 때문에 실연했다거나 하는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가정의 불행은 가족들 간의 이 관계의 실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부부 관계에 실패하고 자녀와의 관계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젊은 시절 건강관리의 실패로 인해서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각각의 불행의 이유만큼이나 사람이 겪는 실패 다양합니다. 물론 함께 겪는 실패도 있지만요. 나 혼자만 겪는 그 실패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실패를 진심으로 공감하며 나눌 사람이 없어서 더욱 외로워지고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때에 신자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본문 23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찬양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 좀 의아할 수 있어요. 특히 그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러합니다. 아니 분명히 난 내 발로 내가 가고 싶은 길 선택하며 걸어왔는데 이 무슨 소린가 싶지. 내가 어디로 걸어갈지 내 무슨 버스 탈지 내가 정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이 말 썩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과 사람의 자유의지에 관한 주제를 다룰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그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더 적합한 이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하셨다면 어떻게 해서 사람은 실패를 겪게 되는가라는 물음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내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면 형통한 길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4절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는 그 길이, 그 형통한 길이 때때로 실패와 좌절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키이볼 로유탈입니다. 몇 가지 관용구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 하면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완전히 발라당 나자빠지진 않는다. 뭐 좀 세련되게 옮겨보면 아플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는다. 아니면 실패할 수는 있지만 안 망한다 정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의 길에는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성경은 실패를 말할 때 인간의 죄와 연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실패는 인간의 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이 시는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다윗은 이 의인의 넘어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넘어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운명은 그 시편 37편 끝부분에서 따로 말하고 있어요. 아예 멸망한다라고 하죠. 38절을 보면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라며 이 소망조차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23절만 읽으면은 우리의 불행과 실패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24절과 묶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이 때때로 넘어지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때때로 실패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좌절도 하고 불행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도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걸어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진 않는다. 아주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사실 그런 인물들로 가득하지요. 너무 많아서 뭐 다 언급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만 추려서 보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 대표적이죠. 이세벨이라는 아주 이 지독한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도망다니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악독한 말 아닙니까? 야,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냐? 엄마 왜 이럴 수는 차라리 나를 놓지를 말지. 그런 이 싹퉁머리 없는 말 아닙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지자의 그 절망과 불행에 대한 탄식. 이 불행의 종류는 사람마다 제각각이라 할 수 있겠지만 불행의 크기는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겪는 그 불행과 좌절이 그 선지자의 것만큼이나 크다 할 수 있습니까? 불행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욕. 죽을 병 얻고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욕을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하물며 그 사탄에게까지 뭐 주저하지 않고 자랑하셨지 않습니까? 그 욕을 그토록 좌절시키고 실패하게 내버려 둘 수 있다는 것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다윗의 노래처럼 넘어지기는 하시지만 아주 엎드러지기는 하지 않으십니다. 아프게는 하시지만 죽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욕 정말 그 멋들어지게 회복시켜 주시죠. 이전보다 이 배에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악녀 이세벨에게 쫓기던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그 여자에게 쫓기게 내버려 두십니까? 오히려 이세벨이 시나에게 죽지요. 그 예후가 이세벨을 죽인 뒤에 담장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뭐 이세벨도 나름대로 그 왕의 딸이고 하니까 뭐 수습해서 묻어주라고 하지. 그 열왕기하 9장 35절이죠. 시신을 못 찾아요. 고작 찾는 게 두개골하고 손가락뼈하고 발가락뼈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 몸통은 이미 개들이 다 먹어치워버렸습니다. 이미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세벨이 두려워서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참 위트가 있으세요. 자기를 정작 죽여달라 기도한 이자는 보란듯이 그 제자 앞에서 산채로 승천시키십니다. 한때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나를 좀 죽여주세요 하고 빌던 이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겪으셔야 했던 죽음을 겪게 하지 않으시고 산채로 천국으로 올리셨습니다. 기가 막힌 드라마 아닙니까? 우리는 엘리야나 욥이 겪었던 정도의 실패와 좌절을 겪지는 않습니다. 깨끗해야 하던 사업 실패한다든지 건강관리에 실패해서 질병을 얻는다든가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결혼에 실패한다든지 취직에 실패한다든지 정도입니다. 물론 그 남의 곧불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고 당사자에게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있겠냐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좀 더 넓은 시선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어떤 사실입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며 쓰러질 수는 있겠지만 아주 넘어지지는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기 위해서요. 모세는 9번의 실패를 겪습니다. 파라오에게 10번이나 나아가서 재앙을 선포한 다음에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탈출하게 됩니다. 그 앞선 9번 동안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야, 이번에는 보내주려나? 이번에는 성공하려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실패에 너그러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한번 미끄러질 수 있겠구나, 실패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조급하다고 해서 그 생각이 가장 좋은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배수진을 치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 민족은 이 배수진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그 신립 장군이 탕금대에 배수진을 치는 바람에 그 육군이 거의 괴멸되어 버립니다. 그 뭐 어리석은 장군이죠. 아니면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런 말도 있죠. 그 막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습니다. 뭐 죽을 필요도 없고요. 막 까무러치는 막 그 신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 실패에 대해서 열려 있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항상 실패의 관문들을 통과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패를 겪을 때에 우리는 순간순간 좌절하며 불행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좌절과 불행이 우리를 아주 나자빠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맛보게 될 실패들 역시 제각각일 것입니다. 서로 공감할 수 없는 것들도 많고요. 아마도 이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나만 끙끙 앓다가 끝내야 하는 불행들도 많을 겁니다. 잘 지내고 싶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실패로 끝날 수도 있고요. 이 위대한 개츠비처럼 연애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고 청년들은 취직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 선교부에서 공항전도 나갈 텐데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욕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그 나가면 반드시 욕먹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어떤데요? 얼마나 그 교회에 적대적입니까? 이 복음의 복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지난번에도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 막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는 정말 뭐 이 세상이 벌레 보듯이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막 얼굴에 막 침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명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들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엎드러지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를 잘 알았습니다. 고린도서 4장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는 아니하고 박해를 받지만 아예 버려지진 않을 것이고 때때로 크게 넘어질 수 있겠지만 아예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 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일곱 번이라도 다시 일어나겠지만 악인은 아예 엎어질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걸음을 정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인생의 배수진을 치고 살 까닭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6학년이니까요. 그 초등학교에서는 끝판대장이지요. 아이가 막 컴퓨터로 막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이 숙제를 하나 싶었습니다. 저한테 또 막 와가지고 물어요. 아, 아빠 이 사람들 많은 데서 막 그 이 스피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 도대체 니 뭐 하고 있냐 싶어서 봤더니 이 학교에서 6학년이고 하니 이제 그 캡틴을 뽑는데 자기가 이 출마를 해가지고 애들 앞에서 이 스피치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 뭐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막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막 선거 나가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막 남 떨어지는 거 보고 좋아하고 막 당선되면 좋고 막 제일 좋아하고 오랜만에 그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저도 그 나름대로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아, 그 네 라이벌이 누구냐 물어보고 아, 그 라이벌의 성격은 어떤가 물어보고 아,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은 좀 네가 큰 소리로 말하면 좋겠다 알려주었습니다. 이 지난주에 이 300명 정도 되는 이 전교생들이 투표를 하고 엊그제 이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이를 그 학교에 데리러 갔는데 분위기가 딱 보니 이상하더라고요. 아이가 막 웃으면서 막 저한테 오는데 얼굴은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럼 뭐 부모가 그 표정 보면 모릅니까? 아이 그 딱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아이 모습 딱 보는 순간 야 낙선이네. 이 낙선이네. 딱 알겠더라고요. 이 뭐 자기가 아무리 웃고 있다 해도 그 모속입니다. 부모 모속입니다. 축 처진 어깨 그 왠지 모를 그 어둠 정말 그 제가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말했어요. 제 보는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아 낙선했네. 아니나 다를까 그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몇 표 차인지는 안 알려주고 이 세상 다 이런 표정으로 그래도 나는 괜찮아 하더라고요. 그 기분 그 누가 모릅니까? 뭐, 온갖 생각 다 들 거 아닙니까? 내가 인기가 없는 건가? 막 친구들이 나를 싫어? 쟤보다 내가 뭐 못한 게 뭔가? 저는 어릴 때 그런 거 떨어지면 다음날 학교 가기 싫더라고요. 막 주일 학교 막 학생이 선거에서 떨어지면 막 다음 주 교회 가기도 싫더라고요. 막. 어른은 뭐 안 그렇습니까? 뭐 아이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그 목회자들이 제일 긴장하는 순간 중 하나가 그 임직자 선출할 때 아닙니까? 다 같은 집사로 섬기고 예배했는데 누구는 당선되고 누구는 떨어지고 장로 권사 선거하면 꼭 그 낙심한 분들 생기잖아요. 그것도 뭐 아예 택도 없으면 모르는데 꼭 그 보통 3분의 2 투표하니까 3분의 2에서 한두 표 모자라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그 낙심이 큽니까? 결국 그 못 견디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고 야 저 인간은 되는데 왜 난 안 됐나? 아이나 어른이나 그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날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먹을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이 낙선을 축하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낙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실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실패하겠지만 아예 엎드러지게는 하지 않게 해주실 것 믿습니다. 결코 실패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보았습니다. 우리 그 너무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가죠. 한번 실패 그거 하기 싫어갖고 너무 지나치게 발부둥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너무 조심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려 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랬습니다. 그는 한 달란트 투자해서 더 벌어들일 수도 없겠지만 손해볼 염려도 하지 않아도 될 가장 안전한 방법 택했지요. 땅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물론 벌 수도 없겠지만 실패할 염려도 없겠지요. 그런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진 것조차 주인이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실패한 자에게 보내는 세상의 시선 가혹합니다. 어느 정도 인사치레의 위로만 건네주고는요. 이내 이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 주변으로 모여드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요. 그러니 실패를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통 환자들 천지입니다.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다들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강박증이 있고요. 열등감이 있고요.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넘어질까봐 막 벌벌벌벌 막 제자리에서 떨기만 하다가 막 한 걸음을 못 떼고 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를 아홉 번까지 찾아간 것 읽고 성경 덮으면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모세의 열 번째 방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서의 엘리야의 모습만 보고 성경 덮어버리면 우리가 노이로제를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늘 나를 뒤쫓는 것 같고 누군가 간절히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 같고 그런 이 압박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결말입니까? 하나님의 결말은 엘리야를 쫓던 이세벨은 정작 개밥이 되게 하시고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풍자 아닙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정작 산채로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때때로 또 넘어지게 하시지만 결코 완전히 엎어지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이 톨스토이는 인생이 불행할 수 있는 다양함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행에는 실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어찌 실패할 수 있는가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주자주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붙들어주시는 손길이 있기에 간혹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에 결국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결혼에 실패하고 누군가는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누군가는 취직에 실패하고 누군가는 진학에 실패하고 누군가는 건강관리에 실패하겠지만 아주 망해버리진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손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며 불행을 느끼면서도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저 겁먹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는 말씀과 같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 속에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담대히 다시 일어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주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지만 그 길에 언제나 실패가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실패의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좌절과 불행이 너무도 우리 마음이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것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셔도 결코 완전히 쓰러지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붙드신 손을 믿습니다. 일곱 번이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저 겁먹고 게으르게 일하지 않는 종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제 힘 의지하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세상의 종 노릇 하지 않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때때로 겪는 실패를 이겨내게 하시고 훗날 우리의 좌절과 불행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